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반대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뭐 불쾌감과 또 슬픔을 느끼겠죠. 또 때로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또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을 때는 그 분노를 느낍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보면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 창피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감정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또는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해석과 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때로는 의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 된다면 우리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을 통해 신앙도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그러나 감정적이 된다면 신앙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감정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은혜가 느껴지다가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 그대로 감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당시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묶여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자칫 묶여버릴 수 있는 감정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먼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시에 이 문화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였고 또 로마의 철학 사상은 굉장히 발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문화와 로마의 철학 사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일신이라는 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였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와서 서로 뭐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 신관관계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게 인간을 위한 죽음이었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복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로 봤을 때 번듯한 성전도 하나 없고요, 또 내세울 만한 신상도 하나 없고,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는, 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또 그들의 문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나 라고 여겼죠.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맛있는 반찬을 다 뺏어간다고 해요. 심하게는 식판에 침을 뱉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학생들뿐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것,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유약하고 또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민낯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고쳐가야 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이 복음까지 다 부끄러워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른 채 그냥 마냥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감정이 이 당시 때도 흐르고 있었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다 피하고 다 창피하게 여기지만 너는 이 귀중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간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참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당시 사회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 이 자체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조롱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무슨 감옥에 갇힐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도 두 번이나 감옥에 가냐. 이 당시의 사회 전반의 기독교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 지금 다 붙잡혀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신 맞냐, 너네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기준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저 중동이나 저 북한이나 저런 억압을 당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냐? 라는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이 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 말씀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바울은 수치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디모데야 너 또한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바울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아니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견뎌냈고 또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것이죠.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을 막 멘토링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닮아가기를 원할 때 어떻게 흥미로운 사람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를 닮고 싶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게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모태신앙의 말이었을 겁니다. 극적으로 바로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다가 그렇게 받는 것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그 강도가 우리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강도는 바로 죽음의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십자가 밑에 있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봤을 때 아, 나는 이 귀중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정작 그분을 위해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이 귀중한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내가 전할 수 없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순간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며 또 우리들을 보며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이다. 큰 공감이 되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다. 강도가 가장 부러워했던 삶을 바울 또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본인이 선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수많은 환난도 받았고 뭐 매를 맞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마침내 그날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것을 확신하는 마침내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또 불편하고 힘들고 축축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찬송을 하며 있을 바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디모데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 본받아 지키라. 즉 바울의 참된 신앙과 순전한 복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들의 거짓 복음을 따르지 말고 초등 학문과 그런 헛된 철학을 따르지 말고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은 동일하게 이 순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고 지켜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이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지켜온 이 신앙을, 이 신앙의 바톤을 지금 디모데에게 건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바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당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 이 바톤이 와 있기 때문이죠. 이 신앙의 바톤을 지켜오기 위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왔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역사 위에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죠. 15절부터 또 18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 때문에 바울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끝까지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고 또 복음을 떠나갔고 지금 바울은 홀로 남아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이름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죠. 야,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복음을 떠나갔다. 나를 떠나갔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에 그를 부탁하며 오늘 일장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해야 할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가 우리 곁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곁에도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또 메시아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고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추구하는 메시아상과 다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무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믿음의 행렬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아니 주님께 가슴 아픈 이름이 되지 않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가슴 아픈 이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손바닥 안에 새기사 주님 결코 이 거룩한 행렬에서 믿음의 행렬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지켜내는 주님 결단과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또 이 믿음을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붙드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당도한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지키기를 결단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